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사랑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첫사랑은 학창시절의 그 첫사랑 아닙니다. 그 첫사랑 회복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단 그 사랑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가 3년간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를 교훈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은 3년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제자 양육을 시켰던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라고 맡겨주었고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예수님의 바로 곁에는 늘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 가슴팍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기대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성경에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에게만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목회를 하니까 요한의 입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일 많이 강조했을 것이다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귀가 솔깃해서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특징이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그렇게 매몰차게 평가를 할 만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쉽게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단들에 대해서 또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었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가 똘똘 뭉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외부에 이단이 들어와도 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마지막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야만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같이 5절 말씀을 한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장 가까이에서 교회를 살피신다 그랬죠.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끝에 보면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이 말씀은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이 말씀은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다 잘해도 만약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사자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이 말씀을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쭉 읽어나갈 때 처음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마음이 기뻤겠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은요 다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아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뭔가 우리가 이루어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그때부터 이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은요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칭찬했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사랑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것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의 평가가 바로 그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때 당시 1차적으로 말씀을 받는 그들이죠. 그러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버린 교회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는요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죽을 것인데, 교회가 사라져버릴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드림 교회와 같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형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십니다. 일을 보시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일을 보기 이전에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그동안에 내가 해온 것이 있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고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라면은, 그런 성도라면은 지금 위험한 상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 가능한 것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고 찬송 한 곡주만 불러도 그냥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콩닥콩닥 했었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그 뜨거움이 다 식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행여나 이것이 깨어질까, 이것이 떠나갈까, 이것이 식어질까 조심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익숙해져 버린 성도, 형식화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뜨거웠던 이 예배소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될지 누가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요, 분명히 이 내부에 문제가 생겼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그들의 열정이 대단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식어져서 미지근해졌습니다. 미지근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은요, 내쳐서 버리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예수님보다도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리시겠다, 토하여 버리시겠다,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토하여 버리시겠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절대로 안 버리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익숙해지는 것은요,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형식주의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예배 시간 모든 순서들 아마 눈을 감고도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실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를 때에 그냥 이제 형식화되어져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신경 외우시는 거, 주기도문 외우시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제 다 아는데, 무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지금 이 평가를 받을 이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한 4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이 이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로 흘러갔고 그 어떤 이단도 들어오면 그곳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요, 더불어서 새 가족이 와도 발을 정착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나는 다 아는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한 10여 분 전에 교회를 오시면요, 이미 다 익숙해져 버리는 성도는 대충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담소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이 화면에는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받을 은혜를 위해서 정숙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어도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형식화되는 것은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찾아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서서히 찾아와서 주님께서 촛대를 다 옮겨버리신 지역이 있죠. 유럽교회입니다. 이 유럽교회는요, 다 죽어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서히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머리만 남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교회는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는 성도가 교회가 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불꽃이 막 뜨겁게 타올라서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유럽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유럽교회가 지금 교회가 바뀌어져서 술꾼이 되었고, 술꾼들이 노는 놀이터가 되었고, 그리고 이슬람의 그 도미, 이슬람 사후군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방대상이 있는 이 자리가 제일 비싼 테이블이라고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1:1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 중에 학생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강대상보다도 더 비싼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룸이라고 그럽니다. 룸은 더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막 술집에 많이 다녔던 분이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럽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 병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는데 회개할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회개하고 일어설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사랑이 식어져버린 자리에는 교회만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술집이 들어서고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걸어갈 길이 바로 딱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슬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리고 서서히 잃어버리고 결국 끝까지 가게 되면요, 이 교회 팔려서 이슬람 사원 될 겁니다.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발버둥을 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그것과 관련을 맺어오면은 그것이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본성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전세집에 살다가 새 집을 사서 들어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반지하에 살다가 11평 되는 1층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전셋집에 살다가 집을 사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그리고는 그 집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화려하게 다 꾸며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요,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요, 막내가 6살쯤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2층 침대를 사주었습니다. 침대 위층은 형이 쓰고, 그리고 아래층 침대 넣었다 뺄 수 있는 그 침대 있죠. 넣었다 뺄 수 있는 그 침대는 이제 낮은 층이니까 이 6살짜리 막내가 거기 썼습니다. 근데 그 침대를 처음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바깥에 놀고 있다가 들어와서 침대를 보는 그 순간, 그 아이의 표정과 그 말, 그 가슴은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제가 바라보면서 기뻤습니다. 침대가요,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마룻바닥 이 색깔입니다. 딱 이 색깔이고, 그리고 매트리스도 그 색깔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와서 너무나도 밝게 그 침대를 바라보면서 내뱉은 말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와, 황금빛이 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딱 이 표현을 썼습니다. 모습도 이렇게, 야, 황금빛이 나는 것 같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잠을 자냐면요, 침대는 빼어놓고 그 빈자리 있죠, 2층 침대 밑에,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 침대를요,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격을 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 생각이 변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뜨겁습니다. 문제는 변덕이 심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영역은요, 어디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라 촉구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은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은요, 70%, 8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온전히 네 마음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럴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0%를 전심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것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걸 요구하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들에게 네 마음을 다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요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을 가볍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요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절대로 가볍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이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전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이 말씀 붙들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 말씀 붙드는 그 순간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기억상실증,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는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습니까? 홍해를요 양쪽에 물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물이 벽을 이루면서 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양쪽에 그 바다가 다 갈라져서 섰습니다.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섰습니다. 섰고 그리고 그 바닥은요 마른 땅이 되게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서는요 그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소고를 두고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서 춤을 추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버릴 수가 있다고 그는 감격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게 있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주님을 영원토록 섬길 것이다. 웬걸요 15장에 들어가서 딱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서서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요 대뜸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인데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내어가지고 죽게 만드냐고.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그들이 감격하면서 춤을 추었던 그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나를 구원시켜주신 그 기적, 그 기적을 기억하는데 고작 3일이었으니. 여러분, 14장의 인생을 사는 성도는요, 반드시 15장이 온다라는, 출애굽기 15장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그 길을, 15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물과 물이 없는 그 광야길 걸어가는 것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물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제 핸드폰으로 제가 사진 한 장을 받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에 가 계시는 우리 김정서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커다란 대야가 있는데 대야에 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 한가운데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고드름, 이따만한 두께의 그 고드름을 세워두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고드름 사랑하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몇 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뭐냐면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이틀 동안 폭설이 내려가지고 물이 끊겼답니다. 물이 끊기니까 당장 뭐 씻는 것은 안 씻어도 되지만 화장실이 문제라는 것이, 물이 안 내려오니까 화장실을 사용을 못해서 그래서 눈을 녹였는데 눈이 또 잘 안 녹는다고 그럽니다. 워낙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디선가 고드름을 발견을 한 겁니다. 다 물이죠. 그 커다란 고드름을요 낑낑대면서 끌고 왔겠죠. 들고 왔겠죠. 그리고는 그때 딱 세워놓고는 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문자는 그 선교사님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드름을 발견하고 기뻐서 가져와서는 녹이고 있습니다. 마치 보화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고드름과 눈이 조금씩 녹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인내도 배우고 있습니다. 글구, 그 글구는 그분이 그대로 보낸 겁니다. 글구, 일상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화장실 물도 못 내리고 있는데 고드름 발견하고서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답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는요, 고드름 녹이면서 그러겠죠. 화장실 물도 없는데 이 고드름 녹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신세가 뭐 이렇습니까? 왜 내가 이곳에 와서 고생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선교사님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이것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물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만 달라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달라는 기도의 형태는요, 자꾸만 달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 입에 불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보시는데 우리는 때를 보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더라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그리고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깨달아지고 있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매우 힘든,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로 나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 거두어가시면 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어 있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 생명은 이제 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옮겨버린다고 그러셨는데, 뜨겁거나 차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리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너와 더불어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너와 단 둘이서 일대일로 만나서 너와 사랑의 소리를 나누고 싶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만요, 주님은 일상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 그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장소, 미련의 관계, 그 시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부었습니다. 다 붓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요 자신의 수치도 잊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겨드리는 그 장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더 완벽한 예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다윗이 옷이 내려가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잊어먹고 막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이것,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으시면서 네가 마음만 좀 내게 열면은 내가 너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활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저녁에 막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말씀도 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나시고 샘솟아 오르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